반갑습니다. 이 말이 너무 영혼이 없게 들렸죠. 반갑습니다. 제가 이 주보를 통해서도 많은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가서 써먹을 게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는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와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참 애매하다,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게 참 기본이다, 당연하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애매한 게 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운명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만 하는 현실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애매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선명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애매한 중에 선명하게 걷는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짧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각자 어떤 마음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라는 건가, 뭐라는 건가,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젊은이여, 이 젊은이여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왔거든요. 왜 대체 무슨 뜻인가, 왜 젊은이라고 갑자기 우리에 대한 호칭을 젊은이라고 그랬을까. 그 젊은 날을 즐겨라. 젊은 날은 도대체 언젠가. 그리고 원하는 것도 마음과 눈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해라. 마음껏 해라. 카르페 디엠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심판 기억해라. 이제 이런 말이죠. 어쩌라고요? 이제 이런 말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애매함을 싫어합니다. 애매함을 싫어하는 이유는 선악과로부터 비롯된 건데, 선악과를 향해 뻗는 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선악과를 향해서 손을 뻗는 이유가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옳아, 틀려라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열망이 항상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채로 견디는 시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애매한 채로 있는 것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애매한 채로 살게 하셨어요. 혼란 중에도 그냥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경우에 역설적인 애매함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무수히 찾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되게 애매함이 많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도 무척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살려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죽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죽음이 목적일 때 죽는 거죠. 죽음이 목적이 되는 게 죽음이라면 살기 위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무척 헷갈립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낮아지고자 합니다.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진짜로 낮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지. 저도 가끔 예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잔치집 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먼저 앉지 말아라. 너가 저 꽁무니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꽁무니 자리에 앉는 그런 제 자신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육자들이랑 딱 식당에 가면 보통 담임 목사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벽을 기댄 가운데 자리. 이게 이제 담임 목사가 보통 앉는 자리인데, 저희 교육자들은 조금 싸가지가 좀 없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먼저 다 앉아있어. 저 구석자리만 하나 딱 남아있어요. 벌써 불쾌해지기 시작하면서 밥맛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늘 이렇게 혼란스러움 있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낮아지는 걸 못 견뎌요. 이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경우에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면. 높아질 기회가 나에게 확실할 때 낮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아질 기회가 확실할 때 낮아지려고 할 때 그것을 낮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가? 왜? 높아지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무척 애매하고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나의 해방일지를 봤는데 아까 윤 목사님도 보셨다고 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건 꼭 봐야 됩니다. 그죠? 뭐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런 거는 뭐 안 보는 사람은 좀 시대의 배신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나의 해방일지에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큰 언니 염기정 이 이제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했다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고 동창생의 남동생이었어요. 근데 호레비야 사귀어요. 근데 남동생 그 남자가 계속 자격지심을 느껴요. 자기는 애도 딸려 있고 또 누나의 친구인데 누나 친구는 처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좀 좋아하긴 하는데 좀 계속 염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날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염기정이 명언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뭐라 그랬냐면. 못 헤어져요. 절대로 안 헤어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랑이 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연민,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사랑. 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게 다 뒤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어떤 그 교육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다. 사랑이 뭐냐?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장 최고의 어떤 느낌들, 가장 의미 있는 느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느낌들, 우리가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지를 막연하게 표현한 게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빼면, 여기서도 사랑 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사랑 빼면 가족이 아니죠. 사랑 빼면 이 세상의 삶은 완전히 순식간에 사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 자체가 애매해요. 사랑 자체가 애매해요. 그래서 뭐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 미움도 있고 막 원망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그런데 또 막 웃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 아내가 섭섭함도 많아요. 제 아내 솔직히 섭섭해하고 또 막 오늘 아침에도 저를 약간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꼭 참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또 사랑해. 뭐 미운데 하여튼 예뻐. 뭐 이런 거죠. 하여튼 뭐가 오묘한 게 있는 게 사랑이죠. 어쨌거나 우리의 삶이 무척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믿음과 의심은 구분됩니까? 딱딱 구분됩니까? 정확하게 이건 믿음, 이건 의심. 구분되기 어려워요. 저는 믿음과 의심은 시소타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소에서 이쪽이 51, 이쪽이 49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51대 49지 결국 100대 0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길을 갔다는 사람은 믿음 100, 의심 0이 아니에요. 의심하면서도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판단보다 훨씬 더 옳은 길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지 의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뒤섞여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ENFP, 극 ENFP거든요. 벌써 말할 때 느껴지잖아요. 극 ENFP야. 전부 다 높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동적이기도 하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꽂히면 그냥 해야 되고 그 긴 것 같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제 아내는 ISTJ인데 저 때문에 40년 거의 40년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제 뒤치닥거리를 하느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해요. 이거 내가 믿음으로 한 건지 내 기질로 한 건지. 믿음과 기질은 구별이 될까요? 늘 이거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애매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셨으면 고민이 필요 없어요.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길을 넣으면 가면 돼요. 전기 꽂으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니까. 우리 아이를 내가 양육할 때 아빠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그루밍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빠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빠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빠를 존경하게 됐으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든지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 나로부터 돌이킬 수도 있지만 스스로 설득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설득해서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고 그것의 극단적인 사랑의 완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셨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 자유를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도 주셨죠.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25장에서 일을 숨기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다 들춰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분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다 알게 하시면 우리들은 금방 하나님인 척하면서 망해갑니다. 세상의 패망의 핵심은 하나님 척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명백하게 드러내어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상태는 거주민 나그네이죠. 이 땅에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집도 사시고 차도 바꾸고 열심히 건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나그네죠. 몇 평까지가 가능합니까? 몇 평까지 나그네라고 쳐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몇 평이에요? 몇 평. 거의 나그네인지 거주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주민 쪽에 가깝게 살고 싶어요. 저는 거주민 나그네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헷갈려요. 늘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나그네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난 이 땅에 충실한 시민답게 성실한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이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태도 자체가 뭐예요? 우리들은 엄격해야 돼요. 이건 존 딕슨이라는 호주의 신학자가 말한 건데 초대교회의 특징. 엄격해야 기준이 분명하고 경계선이 분명해야 우리가 순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면 복음이 곧 도덕과 윤리는 아니지만 복음을 따르면 윤리적 도덕적 표현이 가능하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죠. 그래서 경계선이 분명히 뚜렷하게 세워지고 거룩은 비거룩과 분명한 경계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거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데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남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우리들의 자리죠. 따로 있으면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 애매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 경계선을 세우고 그들과 등지게 될 것 가능성이 많지만 그들을 계속 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척 애매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가끔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너무나 당연해. 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 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 알잖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너 알지? 아멘! 해요. 근데 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헤매는 거 당연해. 그러니까 너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 걸 모르기 때문에 늘 헷갈리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의 자리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매함이 복이에요. 애매해야 돼요. 콘클라베라는 영화 보셨죠? 콘클라베라는 영화는 제가 볼 때는 머스트인데 이거는 꼭 보시면 좋겠는요. 명화거든요, 명화. 그래서 이 교황을 뽑는, 최근에 교황을 뽑았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는데, 콘클라베 영화를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로렌스라는 추기경이 전체 콘클라베 회의를 주도하고 기조연설을 하는데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분은 뭐냐면 우리의 확신은 즉히 상대적 확신이에요. 이런 얘기 있죠.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참여한 성도들의 숫자만큼 쪼개어진다. 각자가 자기 경험, 자기 기질, 자기 입장, 자기 처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기질의 차이가 크거든요. 기질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자기는 확신해요. 그래서 내 확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 칼을 들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로렌스 추기경이. 확신은 포용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쉽게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자인지, 그러나 노출되고 또 심지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교황, 그리고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애매함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종교개혁자들도 의심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의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나쁜 의미로 의심하는 자 어찌 의심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의심과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하는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도마의 의심 덕분에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것처럼 의심이 때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애매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심을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의심하는 자기 자신도 계속 정죄해. 나는 의심이 너무 많아. 난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 의심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매함은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애매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거든요. 애매함이 없으면 대화를 안 해요. 가르치려 들지. 내가 오라. 넌 틀렸어. 너 배워.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애매함을 인정해야 대화를 하고 애매함을 인정해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멈추면 성장이 끝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앙의 커리어가 꽤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끝까지 질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덜어 계세요. 나는 진짜 못 견뎌요. 나 애매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 나 애매하면 못 참아요. 그냥 뭔가 좀 이건 이거,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떨어져야지.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괴입니까?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신천지 가시면 돼요. 신천지. 죄송합니다. 왜냐면 신천지 가면요 딱딱 떨어져요. 애매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신천지의 조상이 전도관이에요. 신천지가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있어요. 신천지는 지금 십몇만 명이잖아요. 그때 박태선의 전도관은 백만 명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강원도 책임자였는데 거기서 바람을 펴가지고 쫓겨났어요. 저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이복 여동생.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여 비서랑 사이에서 애가 나와가지고 저희 가정이 쫓겨나서 진짜 저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고 저랑 화해하고 돌아가셨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근데 어쨌거나 그 덕분에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이 전도관에서 나왔는데, 전도관 기억해보면요. 진짜 모든 게 완전 딱딱 떨어져요.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먹을 거,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갈치?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기? 먹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못 먹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복숭아 못 먹습니다. 포도 먹습니다. 사과 먹을 수 있습니다. 자두 못 먹습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딱딱. 그리고 이 전도관의 대문, 그 전도관의 이 울타리가 있거든요. 울타리 밖 몇 미터까지 못 나가. 몇 미터까지만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 전도관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단의 자식들. 우리는 천사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들. 뭐 이렇게 경계선이 딱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테레비 못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몰래 다 먹어요. 몰래 다 봐. 몰래 도망쳐서 저 시내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켜. 어차피 못 지켜. 그렇지만 거기 가면 모든 게 답을 다 줘, 답을. 교주의 입만 바라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루밍 당한 어린애들이에요. 이단의 불행이 그거예요.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당한 어린애들만. 저희는 성장하지 않아요. 왜? 고민하지 않으니까, 분투하지 않으니까, 대화하지 않으니까, 묻지 않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함이 복인 거예요. 애매함. 그래서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옛날에 공부하다가 누가복음 WBC 주석 쓴 분이 존 널랜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1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단어들을 얘기하면서 이 단어들은 구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독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참 애매하다. 그러면서 이 애매함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Happy Ambigu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행복한 애매모호함.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었어요. 애매모호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하고 풍성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답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대화가 왜 필요합니까? 똑같은 본문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풍성함과 부유함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함이 복이에요. 애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제일 큰 문제는 나랑 전혀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진리는 분명해요. 진리는 너무나 클리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서사가 진리죠. 그런데 그 서사가 나라는 사람을 통과할 때, 나는 누구예요? 1963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겠어요? 경험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많은 책들에 비하면 별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의 기질, 내 기질이 보편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저라는 조그만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서사 진리가 나를 통과할 때는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해한 것과 내가 이해한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풍성함을 이루어가야죠. 그게 교회의 영광과 위대함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한다면, 제가 2009년에 개척하기 전에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서초동에 있는 70년 된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 교회 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좀 중견 교회, 좀 적지 않은 중견 교회였는데, 그 교회 처음에 가자마자 제가 경악했어요. 제 전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못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모여봤자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한다고 모이지 말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대화가 실종된 교회는 죽은 교회죠. 근데 어쨌거나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고민과 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매해도 선명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상황은 애매하지만 우리들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뚜렷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명백한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명백한 걸 명백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스스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자,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가 있는데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대략 얼마 계산하죠, 목사님? 예, 하여튼 그렇게 계산해요. 속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대략 어떤 사람은 뭐 2억, 3억, 어떤 사람은 5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만일 5억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한 문화는 20분의 1 달란트거든요. 그 2,500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5억이라면 한 문화는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문화 자체가 오늘날로 환산할 때 되게 애매한 금액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도시, 그 도시의 지역 왕, 분봉 왕이 되기 위하여 본국에 가서 왕권을 받으러 떠나기 전에 총 10명을 모아놓고 한 문화씩 나눠줘요. 애매한 금액을. 그리고 떠나요. 왕권을 받아서 돌아와서 이 고을을 다스리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들의 지금 이 책임이 뭡니까?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맡겨준 애매한 걸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장사해야 되는 대상들은 이 도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주인을 싫어해.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주인을 싫어해. 그래서 사절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본국에 먼저 보내.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책임 못 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들의 위치가 얼마나 애매해요? 주인이 신뢰함으로 맡겨준 애매한 걸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자리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자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죠. 그 진리는 그들의 진리가 아니라 로마의 진리고 세계의 진리고 우주의 진리죠. 온 역사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멸시하고 짓밟고 학대하죠. 근데 그들은 그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뭐예요? 초대교회 400년 동안 전도, 선교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지만 왜? 전도할 수 없었고 선교할 수 없었어요. 전도, 선교를 노골적으로 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전도할 수 없었어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예배도 몰래 드렸대요. 그리고 밖에서 누가 지켰어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죠. 왜? 한 문화를 받은 종들처럼 자기에게 맡겨준 주인이 왕으로 돌아올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 살았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대교회에 관해서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다르게 행동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런 상황에서 저런 표정이 나온다고? 저런 태도가 나온다고?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하지? 말이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아름다워. 이상하게 매력적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매력적이에요. 신자들을 보니까. 그래서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들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계속 확장해 갔던 거죠. 엄청난 속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면 아주 선명해집니다. 저는 이거 제 자신에게 늘 말하는 건데 이건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될수록 길은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욕심이 주도할수록 무척 복잡해집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욕심이 들어가면 무척 계산적이 돼요. 아주 복잡해져요. 자꾸 꼬여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짜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매일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너가 복음 위에 서 있느냐를 저에게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가르쳐야 되죠. 너 심판은 이미 아까 우리가 너 젊은이여 젊은 날을 즐겨라. 너 원하는 길을 따라라. 네, 이미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죠? 심판을 이미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이미 현재형으로 주셨죠. 우리 그 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눈부신 사랑을 가슴에 담은 감격적인 이 여유와 너그러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에게 선포해요. 일어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는 승리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승리 위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 승리 위에서 말하겠습니다. 그 승리 위에서 살겠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그 승리 위에서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나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매일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그럼 애매한 길을 선명하게 걸어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뭔가?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젊은이요, 왜 갑자기 젊은이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젊은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11장 9절에 나왔거든요. 왜 젊은이라고 했을까요? 이 젊은이가 어떤 특정한 세대를 가르치는 거라면 되게 웃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도서 전체는 모든 세대 남녀노소에게 했던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젊은이여라고 하면 나머지 세대들은 갑자기 이 본문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그래서 상징이어야 돼요. 어떤 상징일까요? 이거예요. 전도서는 뭘 깔고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깔고 시작해요. 모든 게 헛되다. 그런데 헛된 것 위에 하나씩 건물을 세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때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도다. 때를 두신 분이 계시죠. 때를 두셨다면 때를 두신 뜻이 있는 거죠. 허무함 위에 때를 두시고 때에 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길이 뭐냐를 쭉 하는데 전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7장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어제 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일 일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젊은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여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20대부터 80대까지 계시더라도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살아갈 날은 어제는 못 살아요. 이미 지나갔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젊은이에요. 8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의 살아갈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죠. 그래서 청년이요, 그 말은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요,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저는 태어난 지 22,468일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5년째 적고 있어요. 이건 이제 김교신 선생님을 흉내내는 건데 제가 김교신의 성서조선을 1986년도에 접하고 완전히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김교신의 성서조선뿐만 아니라 김교신에 관한 글을 이제 몇 편을 쓰기도 했었는데 너무너무 흠모가 돼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쓸 때 그렇게 썼어요. 그날 날짜, 내가 태어난 지 며칠째. 그래서 김교신의 삶을 일일 일생주의라고 부르죠. 일일 일생주의. 여러분, 삶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태어나서 시작되고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일일이 일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죽잖아요. 잠자리에 들을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 때 죽고 아침에 태어나 저녁 때 죽고 일일이 일생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일생이려면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은 삶을 오늘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그때 생각했어요.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삶이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품을 기대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완성품을 주님께 만들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이건 저희 교회가 어떤 모양이건 절대 완성품이 아니죠. 너무나 부족한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완성품, 그리고 영원한 완성품,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랑,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 자유의 사랑,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오늘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아침에 싸워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하죠.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저녁 때 반드시 제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는 게요 제일 힘들어요. 자존심은 죽음보다 강해.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자존심이 서면 나 죽어도 못해 이렇게 말해요. 자존심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한 그 자존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이고, 아내 옆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잡고, 여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해요. 박수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이 설교를 만일에 듣는다면 몇 번이나 그랬다고 이렇게 말할 거야. 뭐. 근데 여러분, 오늘이 영원한 오늘이 되려면 영원에 속한 것을 끌어와서 오늘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건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한 자유와 여유로 채워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바로 영원한 그 사랑을 오늘 나의 삶에 채우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는 딴 얘기 했는데 3부 예배 때 딴 거 하겠습니다. 여긴 이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은 34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랑 이제 원수가 됐어요. 이 아이가 이 ADHD를 심하게 알았는데 저희가 몰랐어요. 근데 아주 거칠었어요. 아주 거칠고 또 세고, 그리고 말빨이 세고. 그래서 제 아내랑 싸우면 제 아내는 늘 죽고 싶다고 얘기했고, 방문도 여러 번 부서졌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입이 거칠고 침 잘 뱉고. 그리고 제가 안산 동상교회 부교육자일 때인데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곧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려고 딱 서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 지 딸이나 잘 키우지. 그 안산은 조그만 도시거든요. 근데 교회는 상대적으로 크니까 나가면 꼭 몇몇씩 만나. 어느 날은 성도들이 쭉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녀요? 뭐 이렇게 그럼 저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인연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막 너무 막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사는 게 좀 힘들 만큼. 근데 이 아이가 뭐 공부는 일단 기대도 안 하고 완전 바닥이고, 그리고 안사는 그 당시에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내하고 참고 하는데 어느 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얘랑 말싸움을 했는데 정말 거칠은 말을 막 했는데 얘가 한마디로 저를 이겼어요. 아빠, 몰랐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싫거든? 그 말에 제가 완전히 케이오페하고 울었어요. 제 방에 가서.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이제 두 가지 일이 생겼는데, 하나는 그때 제가 이제 다행히 그 교회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서초동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고, 얘가 아름아름해서 안산에서는 갈 고등학교를 못 찾고 저기 남양만에 있는 학교 중에 있어요. 그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는 고등학교에 갈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학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학교로 갔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완전히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숙학교야. 그래가지고 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없어 집에. 막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오면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벌써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힘든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 더 힘들죠. 담임 목사니까. 이 아이가 뭐 부서에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얘가 애들이랑 싸우면 어떡하나. 얘가 또 막 쎄거든요. 겁은 많은데 쎄 보여요. 키도 저보다 크고 예쁘게 생기고 또 이렇게 좀 하여튼 멋있어요. 얘가 멋있게 쎄.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너의 딸은 너의 사랑을 통해서만 변할 거야. 근데 제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딸을 사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딸에게 계속 화를 내고 딸이 울면 힘들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품게 돼요. 근데 딸이 귀찮고 불안하고 두려워. 왜?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 기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편안하고 내 기대대로 안 하면 막 화가 나고 얘가 내 기대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침에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딸을 사랑한 적이 없고 딸에 대한 기대만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늘부터 딸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진 않겠지만 사랑만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한다. 너 못해, 사랑. 그러면요, 죽어야지. 사랑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럼 제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막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뭘까요? 너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어젯밤에 왔거든요. 집에 가서 딸에게 사죄해라. 너가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죄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와, 이제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머리가 엄청 좋거든요. 잔머리가. 그래서 이걸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한 30가지쯤 즉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을 해야 돼. 집으로 막 가는데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잘못은 전연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하는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집 와서 아이를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애는 막 뭐야 막 그러는데 그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아빠가 기도하는데 아빠가 널 사랑하지 않았대. 그게 맞아. 아빠도 깨달았어.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어. 오늘부터 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어. 너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믿기로 했어. 아빠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가 아빠 딸이라는 것 때문에 행복할 거야. 너가 건강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할 거니까 너도 노력을 해줘. 근데 이 아이가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에, 뭐야, 이 뭐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사과하다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사과하다가 취소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제 방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앉아있다가 주일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두 가지 기적. 첫째 기적. 아빠가 지난 토요일 날 무릎 꿇고 사과했는데 딸이 안 변했어요. 똑같아. 그대로야. 여러분,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두 번째 기적. 얘가 학교 간 지 3시간 지났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이 딸이 그 먼 길을 차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두 시간 넘게 가야 되는 그것을 월요일 새벽마다 그렇게 가는데 단 한 번도 아빠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간직하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이 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어쩔 줄 모르겠네요. 너무 불쌍해 이 아이가. 아빠의 사랑 없이 학교를 가는 이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추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 몰고 막 즉시 따라갔어요. 학교가 점심때까지 기다려서 친구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치킨 사줬어요. 저희 딸 이름이 하림이야. 치킨을 엄청 좋아해. 치킨.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치킨 사주고 제가 스스로 약속했어요. 약속. 하나님, 무조건 3배 사랑하겠습니다. 10,000원 달라고 그러면 30,000원. 1시간 내달라고 그러면 3시간. 무조건. 그리고 이 아이에게 시험 언제냐, 공부했냐,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고 오면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너무 행복해. 건강해서 너무 좋다. 이 얘기만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죽음이더라고. 죽음. 사랑은 죽는 거야. 끌어안고 사랑해 이 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고3 때쯤 되니까요 이게 편안해져서 둘이서 이렇게 보면 아빠 그리고 저도 안아주고. 고3 때 애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저희 딸아이가 졸업하는데 성적이 안 돼요. 갈 대학이 없어. 제가 얘기했어요. 진심이었어요. 너 대학 갈 필요 없어. 부담 전혀 갖지 마.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저 진심이었어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얘가 자기 대학교 입학 원서 낼 수 있대. 어떻게? 우리 학교 농어촌 특례가 돼. 와, 농어촌 특례가 돼. 그래가지고 영어과에 한 명 뽑는데 원서를 냈어요. 한 명 뽑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괜찮아. 아빠는 아빠 딸이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대학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2등이야! 너 2등 했어! 그래서 아빠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붙은 그 아이 딸학교 가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걔가 딸학교 갔어. 그리고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됐어요.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왜?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인데. 그러면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남서울대학교를 진짜 존경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 딸을 받아준 학교. 저희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올 F. 전과목 낙제였어요. 어떻게 그랬어? 아우, 대학생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그냥 정문 들어가서 무조건 노는 거야. 수업을 아예 안 들어갔대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갔다 와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고 얘기했고, 3학년, 4학년 때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부목사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결혼한 지 9년째 됐고, 미국에 결혼하자마자 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성도들이 오해하니까 나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 김한유 목사님네 교회 부목사로 가서 있다가 작년 9월에 개척했는데 엄청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가. 엄청 일해봤자 그냥 이렇게 개척교회라.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 괴테가 평생 그렇게 작품들을 남기고, 괴테 인생의 마지막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그게 뭐죠? 사랑이 이긴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 무엇으로? 영원한 그 사랑으로 채워 살고자 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각자 기도하겠습니다.